잘 모르는 여인 중에 리스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리스바가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운명이다 뭐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을 빌리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서 정말 한맺힌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야의 딸 이렇게 되어 있죠. 아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이름이 또 하필 아야가 뭐예요? 아야의 딸로 태어나서 사울왕의 후궁이 되죠. 본문에는 사울의 첩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첩도 첩 나름이지 왕의 첩이면 괜찮죠. 그래서 왕의 첩으로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사울왕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게 이스보셋이죠.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실권은 다른 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에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집적됐다는 얘기예요. 왕의 후궁으로 있었었는데 실권을 가진 아브넬이 자꾸 집적거리면, 자, 현재 왕인 이스보셋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아브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보셋이 용기를 내서,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족보시고 따지면 어쨌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첩을 네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요, 겁도 없이,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지금 아무리 왕이라 해도 네가 나면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요, 다윗하고 손잡아 버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다윗은 저 남쪽에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지역의 왕이 되어 있고, 지금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노릇하고 있는 대치 상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유력한 장군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한테 붙어버린 겁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완전히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죽을 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넬이 남쪽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손을 잡고 일을 꾸미다가 갑자기 아브넬이 비명행사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리스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때는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왕의 모친, 태후 위치는 태후 위치인데, 실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과 어떻게 눈이 맞아갖고, 눈이 맞다 하면 좀 이상한데요, 아브넬과의 관계가 좀 있어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아브넬이 또 죽어버렸어요. 입장이 참 묘하고, 이럴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 후에요, 결국은 이스보셋도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왕이 되어버린 거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전에 사울왕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쉽게 말하면 신분이 전부 강등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요, 전부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게는 안 갔어요. 그래서 신분이 강등이 된 채로,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참 분을 사기면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여야 된다고 아들 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붙잡혀 가가지고요, 그대로 처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스바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막판에 와서 믿고 살았던 아들 둘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정도 아픔이면 참 기구하다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어떻게 이런 리스버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야 살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비명을 지름만도 한데 이런 리스바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은 우리나라의 3년 기근보다가 정말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기근이라 해도요, 저수지 있고 강물도 들어있죠. 정 안 되면요, 지하수를 파가 물을 끌어 올리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런 게 다 없어요. 선 산악지대, 물이 없는 곳, 강이 있죠. 강이 있잖아, 요단강. 그러지 마세요. 요단강, 얼마나 큰 강일까요? 조그마해요. 그래, 큰 강 아닙니다. 그리고요, 저 옆에 그냥 유일하게 흘러가는 곳이지 저 아래인데 이 높은 산악지대에서는 요단강 그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3년 기근이 닥쳤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 사람을 한둘 죽인 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2절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하고는 막 얘기가 끊겨버렸네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우리 평소 실력을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 점령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어떤 민족이 찾아왔어요. 우리 멀리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화친합시다. 그리고 속여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던 그 민족, 그 민족이 기브온족입니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 긷는 자, 나무 패는 자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냥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좀 천한 사람들 모양으로 낮은 계급으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냥 살고 있었던 민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요, 벌써 500여 년쯤 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하고 사울왕 시대는 거의 한 500년 가까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했는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아니면 그 5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은 학살이란 용어를 씁니다. 사울이 이 기본 족속을 학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대적들하고 싸우는 일도 참 많았는데 왜 자기들 속에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기브온 족속을 왜 멸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요, 자기의 지위에 위험을 느끼게 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법입니다. 정통성이 약한 지도자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가끔 저지르게 되지요. 그럴 때는 항상 힘이 좀 딸리는, 힘없는 약한 무리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 네로가요, 일설에 의하면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질러놔놓고 그 책임을요, 워낙 일이 확대되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떼넘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통성이 약한 왕일수록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뭐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일본도 많이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그 관동 대지진 사건이 있죠. 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교포들요? 제일교포도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끌려갔던 한국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게 소위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속에 있는 이민족들, 약한 사람들 이런 걸 희생양으로 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대해주세요. 한국에 왔다가요 천추의 한을 품고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눈에요 참 형편없는 사람 같아 보일는지 몰라도 그 나라에 가면 나름대로 거기서 배운 사람이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들어보기에 우리 눈에 보잘것없다고 해서 정말 낮춰보거나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선족 한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러면 모든 조선족이 다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형태 참 좋지 않습니다만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는 무슨 열심을 내본다고 냈는 것이 이 기부원족들을 침으로 이 기부원족을 학살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것은 이런 불필요한 애국심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자기 지위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자기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불안한 이런 형편에서 관심을요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약한 민족 기본족을 통해서 아마 보상을 받아 보려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열심은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잘 모르고 좀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건데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괜히 하도 뭐 하면서 뭐 도와준다고 나서가 일 버린 게 결국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엌일 잘 모르시거든 그냥 놔두세요. 도와주겠다고 직접 그래가지고 일을 꽃배기로 만들고 이런 거요. 남자나 여자나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항상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잊지 마셔요. 별 능력은 없으면서 이 부지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왕이 쉽게 말하면요. 이 자리도 위태롭고 무능한 거고 버림받은 왕입니다. 이 왕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낸 게 엉뚱한 게 기본 민족을 학살하려 덤볐던 거죠. 사울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망을 하시든지 사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사울의 범죄를 왜 다윗시대에 와서 이제서야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이 싫었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너무너무 효성이 지극해서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시아버님을요 참 잘 섬겨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좀 고약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잘해도 잘했다 소리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한 며느리는요. 시아버지가 입도 안 댄답니다. 일도 안 시키고 손도 안 대고 입도 반긋 안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대요. 저 착한 며느리는 그렇게 애를 먹이면서 왜 저 며느리는 입도 안 대느냐.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이랬답니다. 어느 쪽이 편한 것 같아요? 며느리 노릇 잘한다고 잘하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힘들어 못 살 정도고 아예 막 제껴버렸더니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뭐 하고 상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편해요? 아, 어느 쪽이 지혜로워요? 그런 일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에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울을 보면서요, 도대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들어야 할 때에 이거 안 들란다 이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대 맞을 거,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 일 없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맞을 짓을 했을 때 금방 한 대 맞았다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였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징계해야 할 상대인데 사울에게는 매를 들기조차 싫은 겁니다. 힘들지만 다윗에게 매를 들면 다윗이 이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러죠?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하는 거죠.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하면 뭘로 해결해요? 우리 사람들을 죽였으니, 기본 족속을 학살했으니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뭐란 얘기예요? 이건 목숨을 해였으니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거는 사람을 죽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희 요구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6절에요. 사울의 5절하고 6절은 이렇게 이제 저 절수를 끊을 때에 참 이상하게 끊겨져 있죠. 이건 잘 봐두셔요.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그 감동하고는, 성령의 감동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후대에 이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장절을 붙여나갔는데 잘못 붙여진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이 이상하게 끊긴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끝에서 보세요.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족을 학살했던 그 사람들의 목숨이 필요하니 사울의 후손 일곱을 주세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일곱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빼죠.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특별한 관계고 그 후손들을 잘 돌보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은 제외하고, 8절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알모니와 므비보셋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다섯,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 둘과 메랍의 아들 다섯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메랍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리스바, 예, 사울의 장녀입니다. 그 한때 다윗의 아내가 될 뻔한 적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어떻게 그 핑계로 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 믿기로 내세웠던 그 딸이 이 메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신분이나 뭐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제가 도저히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아마 예의상 거절 아닐까. 물론 진심이야 하겠지만 예의상 거절 아닐까. 그리고 사울이요, 그래도만 내가 괜찮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 메랍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미갈이 등장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메랍도 싫어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메랍도요, 아이 아무리 그 지금 저 잘 나가는 장수이긴 하지만 촌뜨기 시골 사람 아닙니까 하고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메랍의 반대가 있어서 메랍은 딴 데로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둘째인 미갈이요, 다윗을 좋아하는 바람에 다시 사울이요, 그러면 미갈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미갈을 핑계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일이 있죠. 어쨌든 메랍은 다윗과 결혼할 뻔 했는데, 글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의상 거절이었던 것 같아 보이고, 메랍의 입장에서는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던 것이 결국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곁으로 새는 듯한 얘기지만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요, 훗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메랍보다가는요,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 오히려 선택을 잘했네요. 미갈이 다윗을 선택은 했지만 다윗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다가 뭐 바지가 흘러내리고 뭐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웃었던 여자가 미갈이죠.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것이 불행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없이 그렇게 지냈지만, 메랍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요, 그게 또 복이네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미갈과 메랍,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것이 결과적으로요, 훗날 자식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십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떨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인다 싶어도요, 진짜 여러분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그게 먼 훗날까지 내다보면 참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요. 그래서 7명을 줬더니요, 이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처형을 합니다. 근데 하필 어디서 합니까? 그들이 처형하려고 하는 동네가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요, 그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사울의 고향에서 이 사울의 후손들이 죽는 걸 보는 사울의 친족들, 사울의 고향 사람들 마음이 어떠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울의 고향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고 나라를 빼앗긴 것은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 사람들 중에는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고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후손 일곱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면 그나 어쨌거나 몰락한 왕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울의 아들 일곱이 자기들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 그것도 하필이면 누구의 요구 때문에요? 자기들 가운데 있는 저 미천한 저 인간들 때문에 그 일곱이, 자기들 지도자들이 일곱 명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원통하고 아니면요 다윗에게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원한을 품거나 적개심을 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꺼이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이 난처한 상태, 이 상태에서 리브가가 행한 처신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전부 없애버리고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연합할 수 있는 촉매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리스바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리스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떤 이유로 우리 아들이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처형하는 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뭐 자기도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요 미쳐버리든지 이런 게 정상 아니겠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학교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쟤 혼 좀 내라 했는데 실장이라 내가 어떻게 혼을 낸다고 매를 들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소위 이제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고 과실치사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죽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요 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죽도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장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 살리도 이거예요.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들렸다 하면 혼납니다. 딱 붙들고요. 내 아들 살려내라 이럽니다. 왜 혼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딱 붙들리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요? 그렇게 딱 잡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딱 붙들고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는데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붙들리면 혼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힘이 셀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이 어딘가에 집중이 되거나 고기만 쏠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불이 잘 나는 방앗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방앗간에 불 났어요. 불 나면 또 구경하려고 다 모여듭니까, 그죠? 그 시절에 제일 값나는 가구는 피아노였습니다. 요즘 피아노는 가벼워요. 옛날 피아노는요, 돈도 많이 나가지만 참 무거워요.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아마 제일 큰 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게 피아노일 겁니다. 세상에 불이 났는데요. 80 노인네 두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서요, 피아노를 까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두 사람이 피아노 든다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힘 좋은 장사라도 둘이 들기는 몇 발짝 잘 못 움직입니다. 힘도 좋고 움직이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붙으면 둘이서 어떻게 운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을 봤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다급하면 없던 힘도 나오는데요. 내 아들 살려내라 하고 덤비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리스바가요. 자식 둘을 멀쩡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정말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리스바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당일에 내려서 장사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냥 달아놓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하는 저주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요, 이게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장사를 못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그냥 바위에 내려놨습니다. 이 리스바가요, 거기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위에 깔고는 밤낮으로 이 시체를 지킨 겁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의 이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가 중요합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3년간 기근이 왔다니까요. 3년간 기근,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이 저 아들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거기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처형했던 때가 9절 끝에 보시면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말합니다.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때일까요? 추수 시기죠. 여러분, 추수 때는요, 본래 비가 안 와요. 어느 나라건 할 것 없이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처형하는 게 보리베기 시작하는 때, 다른 말로 하면요,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3년째 비가 안 와요. 더군다나 추수철입니다. 비가 안 와야 될 때예요. 그런데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굵은 배를 깔아놓고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내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면 왕이지 너무 아들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 이런 원망을 할 법도 한데, 이 리스바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굵은 배를 깔고 가는 것은 속죄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풀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식을 돌보고 있는 이 리스바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은 비를 주셨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사울 집안의 명예 회복을 도와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그랬는데, 이 전에가 얼마쯤 전일는지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이 전에가 언제냐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다윗과 전투를 하고 뭐 이렇게 한 7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간 또 비가 안 온 것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 모르니 3년까지 보태면 최소 10년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지 20년이 넘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여기서는 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이 나름대로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매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번에 죽은 일곱 사람과 그 다윗과 요나단의 시체를 매장해놓은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그 가족의 묘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고 합니다. 이 장례 절차를 전부 왕이 직접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일곱 사람들 가져와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준 것을 보면서 사울의 이 집안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아, 이 일은 다윗의 개인 감정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어긴 사울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이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쪽이 열 지파가 돼요. 반면에 남쪽 유다는요, 두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이때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하나, 유다 지파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다 풀지 않았더라면 이 두 지파가,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가는 판에 이 두 지파가 하나로 뭉쳐져서 유다란 나라를 이루어내가기는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와 화해해서 하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게 하는 데에 이 리스바의 행위가 큰 밑받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리스바의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귀한 밑그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리스바의 이 이야기는 이 부분에 들어올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 21장 앞에는 그 다윗의 시대에 반역이 있었고 그 반역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새로 생긴 관료 조직, 나라의 기초를 이렇게 세웠더라는 관료 조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다윗 혼자의 공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입어서 나라를 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리스바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쪽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리스바 이야기의 앞쪽이나 뒤쪽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다윗이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한가운데에 리스바 이야기를 딱 끼워놨다는 것은 문맥이 뭘 말하느냐 말이죠. 베냐민과 유다가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리스바의 이 행위가 얼마나 요긴한 일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요, 문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사무엘라 거의 끝부분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자들의 협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 리스바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이 리스바의 행위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이 더 이상 유다 집안에 대해서 이런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처지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해도 여러분, 이 리스바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아니, 내 삶이 리스바보다 설령 더 하다고 하고 더 험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리스바처럼 이 가슴 아픈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싶어도 차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 이것이었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또 이런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고까지만 하셔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집에 가서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실런지 나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기다려보셔요. 이런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재미가 넘쳐나는 겁니다. 리스바 같은 이런 아픔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요, 원통한 것, 분한 것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기분 풀어버리고 내 한을 내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너무나 무겁게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렸던 이 리스바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